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과 또 생각이 황폐해지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받은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에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고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또 사랑받는 인생 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달프고 또 실패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매 순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도 그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자신들을 위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판,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동안 그 시내산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당시인 그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첫 출발지로 다시 되돌이키셔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하심으로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신과 부정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보물처럼 참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라고 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과 또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만 무려 6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성품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대대로 종교 절기 때마다 고백되어 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완전히 파괴될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시그널이었던 것이에요. 즉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록 상처를 입으셨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이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비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과 관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 아비의 악을 3,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인간이 행하는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후대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그 모든 악행도 가족과 또 이웃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고 멸망할 때까지 통일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자신이 주님께 은총을 입은 것을 배경으로 우리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고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죠. 하지만 백성과 자신을 연합시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그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저들과 동행해달라고 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동행의 근거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뿌리 깊은 습관과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가 저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들은 죄악 속에서도 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언약까지 파괴될 만큼 큰 죄를 범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결코 절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백성이어서 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저들은 언제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에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새롭게 맺어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속성이나 행위에 기초한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은총에 기초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맺은 언약뿐만이 아니라 첫 언약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총을 끊임없이 입어야 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근거하여 다시금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기업, 즉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와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절정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죄에 빠져 목이 뻣뻣한 상태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일어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의지하여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를 다시 그 출발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세에 어떤 수도사들이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이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삶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도사 한 사람이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 동네에 내려왔는데 이때 농부 한 사람이 이 수도사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매일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시겠어요? 도대체 그곳에서 신부님은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신부가 이 농부를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난답니다. 이 신부와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이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고 비록 그가 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다시 서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 능력의 두 팔로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분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이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다니, 이러한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니,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라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래요. 다시 은혜 앞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은혜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드리며 경배함으로 이 언약 백성의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우리의 목이 뻣뻣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은혜를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두 팔로, 그 능력의 두 팔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다시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담대케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며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